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27장 33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장면 그 자체를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까지도 십자가 내용이지만 오늘은 33절부터 44절까지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읽은 본문은 세부적으로 보면 33절부터 38절까지가 하나의 장면이고요. 39절부터 44절까지가 두 번째 장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8절은 골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십자가의 장면을 설명을 하고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꼼꼼히 그냥 읽어보시면 다 본문이 장면들을 잘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는지 행동이 나옵니다.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가 이제 십자가를 세운 곳이죠. 34절에 보면 즉 군병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인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이제 군병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한 거예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왜 마시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과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부분 하는 설명은 첫 번째는 쓸개를 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 혹은 각성제 역할을 해서 조금 고통을 좀 덜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용을 당하는 사람은 조금 그나마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 뭐 지금 죽이는 마당에 고통을 덜하게 하고자 하시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왕이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런 거나 마셔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뭐 둘 다 타당성이 있어서 뭐 여하튼 예수님께 첫 번째로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요. 그 뒤 3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장면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속옷까지 다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뭐 대단히 좋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뭐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는 비싼 뭐 명품을 걸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채찍을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멀쩡했는지 갖다 팔면 얼마짜리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고 싸구려에 불과한 그런 옷까지도 이 로마 군병들이 다 나눠가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죠. 3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거기 앉아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였으니까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내용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요. 37절부터 38절까지는 골고다가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제목이 무엇인지를 써서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서 붙인 거죠. 이건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물었던 신문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앞부분에 대제사장 가야바 재판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표를 붙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신문했던 그 내용을 죄표로 붙여놓았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먼저 못 박혔는지 나중에 못 박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강도들이 마찬가지로 십자가 못 박혀서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강도와 똑같이 취급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 33절부터 3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는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마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경을 하든 아니면 지나가든 근데 사실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뭐 골고다가 뭐 중요한 교통의 요지거나 아니면 이 골고다를 지나가야만 다른 곳으로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모욕했냐면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이게 모욕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 함부로 이야기하고 욕설을 내뱉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두 번째 주변 사람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이들도 이제 함께 희롱을 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하는 것이나 희롱을 하는 것이나 사실 비슷하죠.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또 뭐라고 희롱을 하느냐. 아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모욕을 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희롱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놀림거리로 삼으니까 이게 희롱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44절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들도 이와 같이 욕을 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모욕을 하고 41절부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희롱을 하고 같이 못 박혀있던 강도들은 욕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던 것들이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처음에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39절부터 44절까지는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들에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기록을 잘 보시면 이 기록들은 굉장히 무덤덤하게 그리고 짧게 사건만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뭐 감정이 북받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사건 자체에 대한 묘사나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냥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참 막 극심하게 고통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거거든요. 그 죽음까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감성적인 부분이나 고통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믿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게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나 해석들도 나중에 사도들이 이제 설교하고 선포하고 이러면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 장면에 대한 기록에서는 안 나와요. 사실은 이 장면을 기록할 때에 마태가 되었든 마가가 되었든 요한이 되었든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교회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설교하고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을 설교하던 내용들을 십자가의 의미를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면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었는가 이건 얘기가 없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3절부터 38절까지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행동했는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율법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을 한 거죠. 또 39절부터 44절까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를 향해 너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입니다.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안 나오죠.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 안타깝게 훗날 제자들이 우리가 그때 십자가 앞에 가지 못했는데 훗날 가졌던 마음이나 감정, 태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관련된 기록은 몽땅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이방인들이었던 이 로마 군인들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율법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똑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 중에서도 십자가를 향한 태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이 있었던 율법이 없던 뭐 아브라함이 후손이건 후손이 아니건 십자가를 향해 가는 태도가 다 똑같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점철된 태도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마 군병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할 때에 성도와 불신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가? 그 사람이 불신자인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묘하게도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다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래 예수님 정도 되면 기적을 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한 태도가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도인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전개된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옆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나보다 다 괜찮은 모습이 많은 사람 괜찮은 모습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믿고 나는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보면 내가 잘나거나 내가 지혜가 있어서 십자가를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믿을 믿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십자가를 향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때에 성도와 불신자로 나누면 도대체 무엇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너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도무지 십자가를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소망이 생기지 않고 십자가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십자가 달려 억울하게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늘 생각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우리가 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들 중에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복음의 선포와 또 다른 수많은 은혜들 중에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신 것이 가장 크신 은혜임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나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나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자나 율법을 받은 자나 주님을 향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이스라엘 왕이심을 부정하고 또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며 모두가 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심판받을 자리에 처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마음을 특별히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십자가를 알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어서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십자가 앞으로 정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늘 진심을 다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